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게 좀 부모님들이 그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 교제와 결혼과 관련해서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식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는데 부모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결혼하는 것 같다고 뭐 이렇게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지금 자기 자식도 부모들이 막 굉장히 떠시나 봐요. 우리 자식이 자기와 자기들하고 얘기도 하지 않고 결혼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청년들이 교제를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연애 감정을 위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뭐 여기 집적 저기 집적 이렇게 하는 것은 허락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보고 또 자기들 중에 어떤 사람을 두고 이제 또 파악된 사실에 근거해서 결혼의 그런 의증이 있고 그 결혼에 하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상대를 좀 만나서 알고 싶으면은 이제 그것을 서로 만나게 기회를 주는 거죠.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제가 그걸 많이 도와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최소한 만나봤는데 이제 결혼에 대한 어떤 의중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부모들에게도 일단 너희들이 무슨 어느 정도 이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퍼뜨려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또 옆에 너만 알아 그러면서 부모가 또 누구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만나서 그런 결혼의 의중이 있고 그런 마음이 거의 이제 상대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에게 얘기해서 이제 그게 이제 부모들과 이 얘기가 해서 어떻게 되는지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 마치 부모들의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결혼하는 것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부모들이 걱정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 됐을 때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어느 정도 뭐가 있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런 교제를 할 때 이제 자기들이 뭣도 아닌데 아직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부모들이 또 이렇게 흘러가요. 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런 것이 결정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말할 때쯤 됐을 때는 부모들조차도 함구해가지고 공개가 최종 날짜가 결정되고 공개할 때까지는 부모들조차도 좀 함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도 날짜가 잡혀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결혼은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 경험을 가지고 공동체 관계가 지체 관계가 깨지는 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개인적인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얼마든지 그런 일이 바랄 수 있는데 그 지체 관계가 깨지고 교회됨을 못 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나는 무겁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중간에 이게 알려져 가지고 마치 누구 다 흘러간 겁니다. 주의를 주어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을 끼고 가족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가족이 흘러간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결혼하려고까지만 인생에 나왔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 못 버티고 나간 거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이쪽에 알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서로를 지키는 것이고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탈하지 않도록 영적인 이탈, 특별히 은혜에서 이탈하지 않고 또 이게 지체 관계,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를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관계도요, 지체 관계, 그리스도의 몸 안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은 부부조차도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체들의 관계는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냥 그걸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이야, 자기 자식 결혼한다고 누구한테 다 퍼뜨려가지고 다 알고 말이죠. 그때 발표가 될 때까지 좀 가만히 좀 있으면 될 텐데. 결국 누군가 상하게 만드는 일을 심지어 부모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왜 이런 거 합니까? 다 지키는, 서로를 자기 자식 보호하듯이 다른 사람, 다른 자식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또,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우리 자식은 나 상의도 없이 자기들이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죠. 부모들이 당연히 끼어들죠, 나중에.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교추, 참된교회를 추구하는 목회자들 모임, 뭐 이렇게 실천 모임, 무슨 이런 모임도 하고 갈수록 저희가 이게 많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된 시간을 다른 데로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이제 수련회 준비라든가 이런 데도 시간이 많이 뺏기고요. 우리 하여튼 많이 없어요.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 직분자 공부도 하죠. 뭐 하여튼 가용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모든 허락된 것 안에서 뭐 수련회든 뭐든 간에 저에게 맡겨진 일을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어떤 것도 그냥 대충 이게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얻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 그런 것에 이제 아무래도 갈수록 이렇게 사람이 원래 나이가 먹으면 좀 역량이 활동 반경도 해야 할 일도 가지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분산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 제가 뭐 정규추 목사님들 이렇게 하고 몇 사람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너무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 이런 데 막 설교 준비 막 이런 거 막 너무 막 열심히 이렇게 해서 너무 재미없게 산다는 거죠. 저보고 너무 좀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다는 거죠. 뭐,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잠도 그렇게 제대로 못 자면서 뭐 이 목회를 막 너무 완벽주의적 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자기 같으면 미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말 듣고 나 집에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진짜 그런가? 내 인생이 그렇게 재미가 없나?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 우리 인생 재미 없나? 이럴 때. 아니, 엄청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예. 아니, 저는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인생이 그렇죠. 맡겨진 일을 사회 감당하면서 사도바 같은 사람 생각하면 사도바리야말로 진짜 인생 재밌는 사람이지. 뭐 맨날 죽고 맨날 뭐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데 뭐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사람이 우리 환경을 생각하고 막 이런 걸 누구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이런 게 힘들어, 막 이런 거 막 사사건건 다 리스트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막 힘들죠. 자포자기할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잠자다가 이렇게 중간에 깨가지고 화장실 갈 때 불현듯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러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자살 충동 같은 생각이, 내 충동이 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 밤사이에 화장실 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제 귀에 계속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잔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이명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잠 못 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열거해가면서 나는 어째 나 이런 데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못 살죠. 진짜 불행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사실 더 가치 있는 것과 의미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것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감당하면서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으면 사실 나는 그런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 보다. 지금까지 나는 그런 걸 한탄해 본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뭐 남들은 뭐 몰래 골프도 친다던데 요즘 목사님도 골프 많이 쳐요. 이게 뭐 심지어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요 이게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음란한 행동 아니 포르노그래피 보는 목사들도 많고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막 큰 사건 그런 거서 통계 나와서 한번 뒤집어진 적 있었죠. 목사들이 이게 어디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긴장이 풀 데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면 무조건 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은 종세계 속에서 삶의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힘들다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럴 수 있죠. 재미없는 인생처럼 사는 것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제 신체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그렇다. 좀 뭐 이제 그것에 대해 경계심은 있죠. 경계심은 있는데 그것으로 불행하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작년에 이게 깨졌죠. 내가 그동안에 집회를 계속 안 갔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유는 제가 가면 민폐를 끼치는더라고. 왜냐면 잠자리 문제 막 이런 거 화장실 가는 이런 거니까 막 그런 걸 부탁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집회도 안 가고 여러 가지 몸도 건강도 있고 뭐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일단 집회를 다 거절하고 오랫동안 안 갔다가 작년에 하나님께서 제가 야 아직도 건강하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그 마음을 꺾고 나니까 이제 영국 이 집회도 작년에 그 꺾고 난 뒤에 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성도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집회 오십니까? 이 말에 내 확고가 깼죠. 네, 그래서 진짜 아, 내가 사람 숫자에 의해서 가는 목사이냐? 이런 생각하면서 가겠다고 한 것이 이제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 참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죠. 오랫동안 이제 수년 동안 목회자가 없던 교회가 갑자기 저렇게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뭐 내가 연초에도 집회도 가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동안 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섬기기를 원하고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면 제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영국 가서 그 집회를 하고 나니까 여기도 집회해주면 좋겠고 저기도 집회해주면 좋겠고 심지어 어떤 나라 다른 나라도 집회해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일어난 것처럼.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영광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진짜 말씀 충분히 많이 먹이고 잘했는데 그 사람들은 충분히 배웠다. 그런데 진짜 이거 말씀도 복음도 제대로 못 하고 말씀에 가라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냥 교회가 다 부서지고 다 진짜 피폐한 영혼들 많습니다. 이제는 남은 10년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황했습니다만 일단은 뭐 거절을 하듯이 거절했습니다만 머릿속에 많이 남았어요. 진짜로. 아, 진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 한번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나? 어?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 잔치나 회심 집회 때 제가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이렇게 변화되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아, 진짜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영혼들, 그런 교회들을 진짜 어디 세계 어디든지 필요라면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단은 작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막 집회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마음을 내려놓았고 기꺼이 가서. 필요로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것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르죠. 제가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체력이 얼마나 될지, 제가 수명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허락되는 또한은 감당할 수 있기 원하고 저는 뭐 솔직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혀 제 몸에 이런 불편하고 힘든 거 뭐 이런 거 그렇게 저는 잘 모르고 삽니다. 의식은 하죠. 의식은 하지만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좀 경선하지만 또 다시 금방 잊어버리면서 그냥 살아가고요. 사실 저는 그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인생 재미없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바빠요. 24시간이 바쁩니다. 매일 집에 와서 시간 없다는 소리 하면서 밥 먹고 떠나고 하면서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항상 모자라서 올라옵니다. 이 자리에 무엇이든지 모든 예배 말씀에 하루만 더 있었다면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복음 잔치 같은 거 말씀 준비할 때도 하루만 더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대로 항상 올라오는 상황에서 바쁘고 시간이 없고 모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아주 기분 나빴어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제가 코미디를 해야 재밌나 봐. 그러면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앞서서 지금까지 살폈던 그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26절, 27절을 살피는데요. 우리가 앞절에서 먼저 25절, 24절, 25절에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소망 중에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꺾이지 않도록 더욱 강화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에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27절까지 연결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26절 상반절만 했는데요. 오늘은 계속 연결해서 26절 하반절하고 27절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이렇게 몸의 속량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조건에서는 아직 그 연약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지금 여기서 말을 하냐면 이거 연약함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내포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연약함으로서 가장 부각시켜서 말을 하는 것은 몸의 속량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27절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건과 경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조건과 경험을 말하면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에 상응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강조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26절, 27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비록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연약함에 상응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응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활동과 사역이 주 앞에 서기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얘기를 지금 26조 2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속되는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26조 하반절 27절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에서 우리말 번역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예요?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도우시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 간구하심으로서 돕는 것입니다. 여기 한국말 번역은 똑같습니다만 헬라말은 다른데요. 의미상에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뭐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에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들을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은 이게 결국 중보하신다는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렇게 간구하신다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에서 사실상 우리에게 중보자로서 우리를 강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큰 인식은 누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응?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7장 같은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은 경우라든가 요한일서 2장 1장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중보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 말한 바로 그 성령이시죠. 이 성령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두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하신다는 것에서는 지식이 많은데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 이런 간구하신다는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게 지식에 대해서 적게 알고 있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어마어마한 똑같은 그 큰 비중이 있는 제3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똑같이 비중 있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중보자가 있는, 두 간구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대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죄 누구든지 죄 범한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만한 근거를 제시하심으로써 간구를 하시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응?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주 앞에 서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우리가 결국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 성령이 소유한 자가 끝까지 보증이 된다고 했고 그 보증은 결국 끝까지 가는 보증인 것이 왜 이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냥 성령이 계신다는 거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시면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제 그런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데 먼저 26절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27절 하반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그 연약함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른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으로 인해서 결함과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냐면 이 성령이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 중에 기다리며 참음으로 기다리며 잘 가도록 하시는 거죠.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시면 기도할 바를 기도하심으로써. 자, 이제 그래서 뒤에 27절은 실제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결국 성령이 간구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드러내는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과 27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써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어려움과 부족과 장애를 커버해 주는 거죠.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균형 있게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과연 성령이 우리를 위해 도우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셔서 도우시는가 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자, 그럼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여 도우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죠.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방식으로서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여 도우시는가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함으로써 도우신다. 이제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기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요,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에 집중해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오순절 배경 속에 이런 은사 이런 걸 강조하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방언으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목회자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뭐 교회 다니는 또 앞선 사람, 교회 신앙생활하는 리더들을 통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이 구절 이런 걸 가지고 방언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 슈라이너 같은 사람이 좀 정리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이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 여러 가지 나름 성경의 근거에서 이것을 막 연결해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데요. 이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보면은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논쟁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또 알고 방어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 14장 여기는 뭐 좀 더 다시 한번 보기도 한번 볼게요. 14장 그 14절 15절을 한번 봅시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즐겨 좋아하는 구절이 14절 15절인데요. 뭐 우리 13절에는 원래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14, 15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그래서 이 14절, 15절에 여기서 지금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 내가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또 여러분 뭐 이제 좀 이따 이거 한번 다시 14장을 자기 볼 텐데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한번 잠깐 6장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그 18절 한번 봐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영으로 기도한다, 뭐 또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성령 안에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런 성경 구절과 일치되는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아까 고린도전 14장 다시 돌아와 보면 14장 그러면서 14장 2절에 이제 한번 읽어봐요.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방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또 이들은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뭐 아까 고린도서 14장 그 14절이나 15절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거 봤죠. 8장 그 15절, 16절 같은 데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바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 같은 어떤 일들, 또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 아들 성령을 아들의 영으로 말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영과 성령이 이렇게 연합하는 거예요. 혼합하는 이렇게 우리 영과 성령의 혼합을 강조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인용하여서 곧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그 인격 안에서 또는 인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역사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막 믹서가 되는 거죠. 연합이 돼가지고 막 통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지도 모를 정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방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요. 또 이들은 여기 말할 수 없는 이제 의미를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또 막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할 수 없느니 표현되지 않는을 뜻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런 그것만을 뜻하지 않고 여기 다른 의미로 이게 여기서는 쓰이고 있다.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발설하는 것, 내 입으로 어떤 발설하는 것이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말할 수 없느니 뜻하기도 한다. 실제 여기 말할 수 없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도 각각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바로 그것이다. 내가 입에서 발설하는 것이 형언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이 말할 수 없는을 연결시키려고 헬라 단어를 그렇게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 여기 이들은 탄식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수반하는 것으로 결국 기도 중에 방언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탄식을 들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수반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성령만이 그 기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방언과 연결시키기 위한 설명을 말할 수 없는과 탄식이라는 단어를 각각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요. 자, 그들은 그러면서 이런 경험, 여기서 말하는 이런 내용의 경험을 한 것을 성경에서 딱 찾는다면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서 했던 것 같은 그런 방언밖에 없다. 여기 이런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본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 해석을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엮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름 성경 구절들을 증거 삼아서 증거로 제시하면서 해석을 하고 헬라어 원문의 그 단어의 뜻을 뜻이 어떻다고 하면서 이게 해석을 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가?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제가 지금 말한 이런 이들이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막 구절을 연결시켜 가지고 성경의 헬라 원문 단어까지도 이렇게 막 의미를 설명하면서 하면은 와, 맞구나. 이게 지금 방언을 말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방언을 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걸 성령이 막 기도를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마 딱 받아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이 자료를 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 말할 수 없는 이라는로 번역된 이 말은 그들의 주장대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보다 그런 의미를 굳이 추가적으로 이 말을 가지고 쓸 수 있다면 쓰기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거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슈라이네 같은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언의 무언 그리고 어떤 발성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 없는이에요. 말 없는. 이 단어 자체 뜻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여기 탄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고 여기 탄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누가 탄식하는지부터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누가 지금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성령과 우리의 영의 막 혼합 속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탄식을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이런 혼합 속에서의 탄식과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탄식과 관련해 좀 해석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여기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누가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로이준스 목사 같은 사람도 좀 여기서 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로이준스 목사 같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결코 탄식하거나 신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3위로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탄식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이 오해될 수 있는 것을 탄식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오해될 수 있는 어떤 우리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오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경계한 것까지는 긍정할 수 있고 좋은데 일단 바울이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이 로이존스가 거주를 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분이 그 주어가 성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존스는 본문의 이 탄식을 우리로 본물로써 결국 여기에 대해서 26절, 27절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유용한 설명을 하지만 본문의 포인트를 놓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게 뭐냐? 로이존스 같은 사람이 경계할 정도로 성령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뭐 몰라가지고 탄식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일단 우리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시는 행위이고 활동임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야말로 성령이 친히 하시는 중보기도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일단은 은유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유적으로 써서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했고 자신의 활동과 이 행위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에 22절에서도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말을 쓰면서 은유적으로 썼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탄식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앞에서 탄식하는. 그리고 성경 그 어디에서도 성령께서 들을 수 있도록 탄식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또 성령은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걸 아시고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통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령의 탄식이 신자들의 탄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주어로 됐는데 성령이 탄식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탄식이 신자들의 탄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본문을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여기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막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본문에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본문은 성령의 말 없는 탄식을 은유적으로 말함으로써 성령의 도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탄식을 할 때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뭘 몰라서도 아니고 로이존스 목사 경계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드러낼 결함 있는 활동을 하시고 그런 조건에서 이 탄식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탄식을 할 때에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방언을 말한 사람처럼 이게 성령인지 우리 영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 가지고 막 뒤섞여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이 하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의 탄식이 신자들 탄식을 통해서 표현되고 드러난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서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탄식을 할 때 이 탄식의 주체자가 성령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할 때 우리 신자 안에 어떤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신자와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탄식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어떤 신자,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 성령의 탄식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 안에서 갖는, 드러내는 성령의 탄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고 할 때 신자의 모습은 신자 자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열망을 표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할 때 신자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데 그 신자가 어떤 연관성 있는 모습을 갖고 있냐면은 자신 또한 자신 안에 있는 이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 가운데 기다림에서 바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열망과 탄식 표현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신자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지금 드러나는 신자의 모습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렇게 연관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 너무 복잡하다. 너무 이런 일이다.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신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최대한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해준 것 안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와 영광스러운 사역이 내가 지금 혜택자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할까도 있는 것이 할 바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제가 계속 이 방언이 아닌 것을 좀 더 부가 설명해야 되는데 본문을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은 이 방언이나 이 언어는 누군가 통변을 하거나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 말 없는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분명히 구분될 겁니다. 억지 해석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단어를 탄식과 이런 걸 바꾸니까 맞추는 거지 실제로 의미와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여기 방언이 이 본문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고린도서에서 방언은 은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방언하겠느냐? 그래서요. 방언은 소수에게 있는 겁니다. 일부에게 있는 거죠.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은 이 성령이 탄식하는 것은 일부에게 있는 겁니까? 모든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갖는 경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있는 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안 맞습니다, 이게. 방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억지예요, 이거 억지.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자꾸 성경에다 맞추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경험을 자꾸 성경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 정당화하는 구절로 자꾸 삼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지만 너무 단순한 논리지만 이것을 이탈하면 이단도 될 수 있고요. 진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집니다. 모든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든 신앙적인 것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리고 내가 놀라운 하늘의 체험을 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걸 경험하고 또 어떤 놀라운 것을 가져도 모든 것을 성경 아래 놔야 돼요. 말씀 안에.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체험한 게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자기 체험을 성령과 동등하게 두거나 이거 위에 두고 내가 이런 체험했으니까 라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최고의 하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신두교 이런 사람들이나 이단들도 이상한 하늘 경험과 비슷한 거예요. 막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방언을 했다고 그게 무슨 막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며, 응? 막 그걸로 다 엿대를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경험인데, 왜 어디에 맞지도 않는 걸 거기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거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크게 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탄식하기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성령의 도우심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적절하다면 과연 그것이 방언과 같은 방식이 아니면서 어떻게 그게 일어날까? 우리 안에 말 없는 탄식이 성령으로부터 비롯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그게 있는가? 그것은 이미 앞에서 피조물과 그리스도인의 탄식을 말할 때부터 이 피조물과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인 구속과 최후의 절정, 있을 절정, 그 장래의 영광에 대한 열망으로 그 탄식이 표현되는 것에서 이미 암시되었고 알 수 있듯이 여기 성령의 탄식 또한 소망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갖는 열망과 탄식.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열망과 탄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탄식이 있는 신자의 조건과 이렇게 연결성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데 그냥 알아서 혼자 성령이 내 혼자 무슨 다 하는 이렇게만 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탄식은 앞에서 연결한 것처럼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몸에 속량을 기도하는 기다리는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게 모르잖아요. 그걸 알 바를 못 연약하여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탄식과 이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할 수가 없는 열망과 탄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게 성령의 탄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탄식, 그 탄식들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서 바로 첫 번째 뭘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마음을 살피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신자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하겠죠. 자, 어떤 마음인가요?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표현할 수 없는 열망. 그 열망은 결국 성령의 탄식으로부터 있는 열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령의 중보기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기도 해요. 성령의 중보기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중보기도가 표현되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표현할 수 없는 열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응?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머레이라는 존 머레이는 여기 성령의 탄식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좀 들어보세요. 이 탄식은 성령에 의해 창조되고 표현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 뭐 이 탄식을 뭐 성령께서 창조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이 탄식은 성령의 간구이며 따라서 이 간구는 탄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성령의 탄식이 탄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탄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자, 성령이 탄식하는 건데 이 탄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진 탄식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관련성을 갖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이게. 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막 모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 거기에 열망과 탄식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성령의 탄식이 우리 안에 지금 새겨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응?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탄식이 일어나는 곳은 자녀들의 마음이며 그 탄식은 성도들의 탄식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중보의 매개체이며 탄식의 형태로 은혜의 보좌에 상달된다. 그러니까 탄식은 성령의 중보의 매개체예요. 신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거기서 그런 가운데 열망과 탄식을 갖는 게 이게 성령의 중보의 매개체라는 거죠. 아, 정말 제가 읽은 여러 설명 중에서 제일 와닿는 명쾌한 설명이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성령이 탄식한다고 해놓고 이어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살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탄식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무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바로 연결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하는 탄식과 맞물려서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살펴서 좋은 선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굉장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근데 여기서 성령과 마음을 살피신 따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긍정으로 얘기든 부정으로 얘기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것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세요. 이해의 감각이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라는 게 무슨 감각적인 그런 게 하지 아니라 옛날 청교도들이나 앞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 분별 예민함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기고 죄를 지고 내 마음에서 거룩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이 관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것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나왔을 때 잠깐 좀 성경 읽어보고 싶어요. 좀 뭐 이런 내용들, 이 성경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과 맞물려서 저는 좀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자 여러분 먼저 역대상부터 한번 봅시다. 앞에서부터.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윗이 가르쳐 준 것이죠. 자, 9절 한번 봅시다. 28장 9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자식에게 참 유언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얘기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얘기 중에 이런 얘기하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너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사는 본문에 살피신다는 거죠.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의도를 다 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면 나는 만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찾는 네 마음을 다 살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네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도 멀어지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신다. 그 마음을 살펴서.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중요한 사실이고요. 경건과 관련해서 또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확실한 경험이 그런 신앙과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런 유명한 구절 혹시 하나 생각나는 거 없나요? 시편 139편이 있겠죠. 시편 139편 1절 그다음에 23절로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예, 다윗이 이 139편은 정말로 깊은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고 있고 그런 참 거룩한 그 이해와 친밀한 이해가 있어서 나온 고백이에요. 139편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해 보면 알지만 정말 사랑스럽다. 정말 나도 그러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시편이 139편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다 알고 계셔. 자기를 살펴서 보셨기 때문에 다 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다 이런 얘기 한 다음에 간구형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 있죠. 마저 읽어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 근데 9절부터 10절 읽어봐요.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실대로 보완하니.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이게 지금 앞에 마음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중심, 심장, 폐부 모든 것 우리의 있는 것을 다 살펴서 아시네. 그러니까 살피신다. 아신다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하나의 빈틈도 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한 걸 좀 말한 걸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은 읽을수록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이 예,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죠. 4장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뜻을 다 살펴서 아시고 나타내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그냥 더불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것은 우리의 그것을 다 살펴 아시는 것 속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탄식의 무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어서 우리 마음 어떤 그 일을 하시는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을 살피시는 것은 지금 성령의 탄식에 연관된 우리의 그런 열망과 탄식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일을 살펴 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그 무엇을 보는가를 한번 보시면, 그러면 자,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걸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없는 열망,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서 있게 된 그 말할 수 없는 열망과 우리의 탄식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성령의 탄식의 무대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탄식과 연관된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서. 그게 뭐냐? 지금 앞에서부터 할 바를 알지 못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고 싶은데 맞추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열망이죠. 근데 이게 말할 수 없는 열망이에요. 말로 안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의 탄식으로 인해서 있게 된 그 말할 수 없는 열망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말씀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적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서 탄식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때 성령의 탄식에서 비롯된 우리의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런 배경에서 또 그런 매개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열망, 탄식을 파악하시고 그 탄식 속에서 성령의 생각을 파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이 성령의 생각이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령의 생각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생각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지금 계속 그 바울이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연결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에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성령의 생각, 곧 그의 간구 때문에 이 성령의 간구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항상 응답되는 거죠. 이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간구를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령의 간구는 항상 응답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그래서 번번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읽었다시피 모세나 바울이 그 뜻을 모르니까 뜻과 다른 것을 기도했는데 거절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으로 그가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신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각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어떤 힘들든 어떤 상황에서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게 뭔지 그냥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이 소망 중에서 이 고난 중에서 가야 되는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뜻이 이루어지는 삶과 경험을 우리가 가져요. 나는 몰랐는데 그런 뜻에 맞는 기도도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엉뚱한 걸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험과 삶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로또 당첨이냐? 어쩌다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생각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 간구는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장래의 영광을 바라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경험과 삶을 갖는 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기 때문에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될 간구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줍니다. 아, 진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내게 있구나. 이래서 내가 이 순례길을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쪽으로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뜻과 반대되는 것만 자꾸 원하고 그것만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과 삶을 내가 갖는 것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또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그런 모르는 우리의 경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성령의 간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있어서 연약과 부족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시행되지 않거나 좌절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간구하심으로써 이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 간구는 항상 응답받는 간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너무 비밀스럽죠. 결국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 또는 탄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방식이고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간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의 깊은 열망 또는 탄식을 우리 안에서 갖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뒤에서 언급되는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쩌다 짝짝짝 맞아내 우연처럼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28절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27절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선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금 내려가는 이 내용이요.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뭐 28절부터 30절 뭐 이런 내용은 아, 추억 같은 내용입니다. 굉장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구절은 간단하지만 너무 비밀스럽고 풍성한 내용을 지금 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 26절과 27절에서 우리는 예, 몸의 성령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는지 여기서 말하는 것부터 우리가 명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26절, 27절에서. 자,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리고 꾹꾹 참으면 네가 알아서 버티라고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또 성령께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로와 힘이 되는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고 정확하게 이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있는 이런 일들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유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인데도 이것조차도 모르고 사니까 부유하지가 않죠. 너무 종교적인 수준. 그냥 최소의 종교 행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범주 안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풍성히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심으로써, 그래서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그런 삶이 있도록 이렇게 간구하신 거죠. 이게 언제까지 몸의 성령이 이루어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고 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다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이 본문은 이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것을 다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뢸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기도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뭐예요? 여기 성령의 이 탄식이 비록 우리 연약함이 있는 우리지만 그 조건에서 그의 탄식을 반영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막 그 가운데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열망을 갖는 거잖아요. 탄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신자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삶 속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비밀스러운 얘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해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야? 앞에서 뭐 율법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 이 성령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나같이 유한한 존재, 타락했던, 예? 진짜 멸망해야 할 그런 인간이 이런 성령이 항상 계셔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도우신 분으로 계시니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면 대언자께서 중보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 두 중보자를 있단 말이에요. 참 나 같은 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순수 행하신다는 것이 성자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부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품으시고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가 있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자, 기도합시다.